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의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곳에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한 부분 읽고 부족한 종이 미천한 종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또 다 같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며 또 그 교훈을 늘 사모하오며 그 교훈 안에서 다 믿고 또 행할 바를 알고 행하며 살기를 원하며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그 바른 길, 그 바른 성로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모든 참여한 자들, 말씀 앞에 앉은 자들, 또 이후에라도 앉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헛되이 말씀을 읽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유익되게 읽고 듣고 바르게 읽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 말씀,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심, 기드온을 부르심.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범죄를 증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력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씨를 심는 때면 미디안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 다 같은 비슷한 동류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동방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아마 아랍 사람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 이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유다 땅에, 유다 땅에 들어와서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아갔다. 진을 치고 올라와서 유다 땅의 서쪽 해변에 인접해 있는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와서 강탈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인해 심히 미약하였다. 심히 미약, 너무 약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길지를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다는 거죠. 심히 미약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죠. 죄의 결과가 고난인데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일인데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들이 반복해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 또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셔서 그들이 미디안에게 고난을 받았다. 7년 동안이나 고난을 받았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다. 그렇죠?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게 돼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 쉽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또 은행 잔고를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래갖고 해결이 안 될 때 이런 미디안 7년의 고난 같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깨닫는 거죠. 그래도 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개 기도죠. 일종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고 미디안에게 지금 벌써 7년째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었겠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군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들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될 듯한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놀라운 일들 그들은 그 역사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치 8.15를 우리가 잊을 수 없듯이 36년 동안 36년입니까? 일제의 통치에서 고통을 당하던 우리 민족이 해방을 경험한 그런 사건인 것처럼 그렇죠? 하리로가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출애굽이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애굽 사람의 손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학대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가나안 정착 후에 지금 이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앞에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고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8년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 애굽에서 나올 때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왔지만은 가나안 정복도 다 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지어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또 모아방 에글론에게 18해 동안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8년보다 갑절 이상이나 되게.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최근이라기보다 더 가까이에는 지금 이 기도원 사건 바로 전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같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빈이라는 왕 또 그 군대장관 시스라에 여기 나오죠. 여선지 두보라 사건에서 읽은 바로 앞장에 두 장에 걸쳐서 아마 읽었던 내용이지요. 두 장에 걸쳐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학대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건져주시고 모아방 에글론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여선지 두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또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용사들 1만 명에 의해서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제 그런 말씀들이겠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다 회복하고 그 땅에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들이 받아서 그들을 애굽에서도 건져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학대하던 자들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다 퇴각시키고 물리치고 그 땅을 땅에서 거하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는 다 그런 것 싫습니다. 재미없고 우리는 재미있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주관과 취미를 따라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 것이죠. 그래 그렇게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네가 아는가? 네가 깨닫겠는가? 그리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주신 것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치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11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렇게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긍휼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하면 와서 다 뺏어가니까 먹을 것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포도주 틀에 밀을 넣고 몰래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많이 말하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내가 역사 얘기해서 많이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오늘 이 현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7년의 고난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잘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깨우쳐 주시는 말씀도 들었겠죠. 아,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다 깨닫겠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시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창세기에는 더러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또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현이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이라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천사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 20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쳤다고 보며 동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이 젊은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시려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군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히브리 말에는 가장 약하고 뭐 극히도 아주의 그런 강조형이지만은 가장 최상급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문법에서는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 원문의 뜻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가 자니이다. 자, 이 기도는 자신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보잘것없는 우리 가문은 참에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이고 또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부족한 자라 그렇게 자신을 깨닫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하시네요.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귀의 죄니까 마귀는 교만해서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사람의 죄 중에서 여러 가지 죄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죄지만은 교만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마귀의 죄입니다.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의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을 심령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러죠.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처럼 자기를 크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신다. 이렇게 겸손한 그런 인물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바로 그 겸손한 기드온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게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명과 힘과 용기를 주시니 되죠. 사명만 주고 가보라 그래 놓으면은 사명은 받았는지 몰라도 힘이 없으면은 다 못하겠죠. 내 사명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렇게 하면 갈 것 같죠. 전에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실 때 내가 못 갑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꾸 거절하니까 화를 내면서 가라.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를 아론을 내게 붙여줄 터이니 가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쓸만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따로 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 젊은이가 쓸만한 젊은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목하는 자가 있겠죠. 그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들어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사명과 힘과 용기를 주시었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자 17절 계속 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은 그에게 사명을 주신 자가 하나님의 사자이심을 확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씀하신 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예물을 이게 소재물 같은데 소재물이나 번제물일지도 모르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드리기를 원했고 그때까지 그가 그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였습니다. 19절 보십시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염소 새끼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무교병을 만들었으니까 소재도 드릴 참이고 또 염소를 하나 준비해서 염소를 죽여서 소쿠리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한 걸 보면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준비도 한 것 같죠. 혹은 화목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순이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그는 갖고 와서 꼭 그 제사를 드린다기보다 아마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무교전병은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을 가지고 만드니까 급하게 떡을 만들고 고기도 죽여서 고기도 그 국에 양푼에 넣고 아마 삶아서 떡과 고깃국을 대접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가지고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거기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22절 마저 보십시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다니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보다니 너무 놀랍고 내가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영이시니까 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과 직면하면 대면하면 예수님을 본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인가요? 부름을 받을 때에 그처럼 내가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이 기도원을 안심을 시키고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죽을 것 같았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가슴도 아마 두근거리고 몹시 힘들었을 것 같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 감사하죠. 기도원이 죽을 것 같이 막 심장이 뛰다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래서 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 샬롬은 우리가 알죠. 평안이라는 말이잖아요. 평안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이시다. 진짜 우리가 평안이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평안이 참 좋은 말이라고 안녕하다는 것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아침 굿모닝보다 훨씬 좋은 말이죠. 굿모닝 좋은 아침 그것도 속에 좋은 평안하게 아침을 시작합니까 하는 뜻이 들어있겠지만은 그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이 진짜 좋은 말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몸이 아파도 평안하지 못하고 배가 고파도 평안하지 못하고 코로나 걸려도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또 아침 음식도 조금 들어서 배도 고프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이죠.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도 참 못 살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또 배도 고프지 않고 또 몸도 아프지 않고 심신이 좀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러면 살만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너무 막 뭐 무슨 뭐 돈 벌어서 재벌이 되겠습니까? 그런 목표 세우지도 말고 일용할 양식 내가 벌어서 그래서 내 평생 내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고 또 무슨 자격증도 좀 따고 기술이 있어서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가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이 일하지 말아요. 너무 많이 일해서 그냥 사람이 너무 황폐해지는 심령이 황폐해지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라 적당하게 참 어렵지만은 적당하게 일해서 먹고 살만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선한 일도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가정도 잘 돌아보고 부모들이 가정을 너무 잘 돌아보지 않아도 문제죠. 남편이 아내를 잘 챙기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을 잘 챙기지 않아도 다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다 잘못하는 거 X표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X표, 공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책임이 있어요. 결혼은 왜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자는 불행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말 전에는 모든 불행이 전제되어 있죠. 불행해야 죽잖아요. 아파 죽든지 굶어 죽든지 뭐 맞아 죽든지 간에 전쟁이나 죽든지 불행해야 죽지, 행복하면 잘 안 죽어요. 건강하면은. 그러니까 죄값은 죽음 하는 것은 죽음 전에 많은 불행이, 질병이 있든지 가난이 있든지 또 전쟁이 있든지 모든 재난이 있든지 불의의 사고가 있든지 모든 것들이 전제돼서 죽는 것입니다. 그건 죄값은 죽음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우리는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며 회개하기를 힘써야 하고, 둘째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한 또 교훈은 기드온은 겸손한 인격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쓰셨다.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이라고 그랬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니이다. 가장 가장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자기를 대단히 크게 여기는 교만, 교만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교만은 죄악 중에 큰 죄, 마귀의 죄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것 자체가 병 중에 큰 병이다. 이것이 교만병은, 교만죄는 무서운 질병이다. 무서운 그런 심령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덕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직분자의 덕은 첫째가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니까, 마귀가 바로 교만해서 마귀가 됐으니까 사람도 교만하면 마귀와 마귀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까 대적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겸손해야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겸손했다. 그 참 좋은 덕이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덕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덕이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였다. 표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17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어서 너가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참 귀하고 감사한 사명이긴 한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사명이라면 표증,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그건 일종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까? 표를 보여달라. 표증, 확신을 구한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이치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임을 확신, 예수님을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을 확신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후에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소망의 첫 번째 내용이 재림인데, 재림 또 천국과 영생, 이것이 참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러더라 그렇다더라 있다더라 그래가지고는 믿고 주를 위해서 살 자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배우고 확신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배우고 모든 진리를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표정을 위하여, 확신을 위하여 주신 책입니다. 귀한 책이죠. 복된 책이죠. 이 책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읽고 또 배워보려고 하고, 그 책의 뜻이 무엇입니까? 설교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예화 많이 섞어서 재미있는 설교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과자 먹는 것처럼 그런 시절에는 혹 좋아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점점 성경을 알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좀 성경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자신은 그랬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랬어요.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누가 좀 성경을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자세히 좀 설명해 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 물론 그런 열심도 부족했지만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때는 무작정 읽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앉아서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잘 깨닫지 못해도 계속. 지금처럼 아마 강해서가 읽었으면 제가 강해서도 같이 더불어 읽었을 터인데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전동사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 들어서 들을 때 생기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표정을 얻게 될 것이다. 아,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분명한 것이로구나. 내가 이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가질 것이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보겠노라.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경에 대한 얘기만 듣고 막상 성경 말씀을 듣지,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 설교를 계속 들으면 성경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지 성경 본문 얘기를 내가 듣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것도 좋지만 성경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표정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전했습니다. 주님, 기도온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부르짖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기도원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때 그가 표정을 구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겸비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 주님을 더욱 믿고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